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 18일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벌써 16번째 결의안인데요. 이번 결의안에선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유엔총회가 강조하고 있는 건 북한의 비상방역 조치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방역을 이유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조치가 국제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평양과 지방, 간부와 일반 주민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이렇게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비상방역을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나 화목을 제대로 준비도 못했는데 갑자기 봉쇄령이 내려져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국경 지역에선 물길러 간 여성이 총격을 당해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져 이동이 통제되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적어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대비를 한 뒤에 방역 체계가 가동되는 게 국가가 할 일일 겁니다. 에픽하의 노래 원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유엔총회 제3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유엔총회에서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런 회의 체계인데요. 이 3위원회에서 지난 18일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또다시 채택을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쉬운 8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의 우려를 표명을 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오늘은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서 그동안 매년 채택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16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요. 이 3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을 하면 본회의가 또 있어요.
네.
그게 다음 달에 열리는데 이 본회의에서 또 최종 확정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도 뭐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한데요. 주요 내용들 좀 쭉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난 6일에 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토대로 올해 이제 통과될 북한 인권 결의안을 내용을 좀 보면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동안 유엔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고요. 뭐 내용을 좀 큰 범위에서 하나 보면 북한 인권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를 하고 그리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할 것을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사례도 포함이 됐겠죠?
네, 이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이제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지 분야별로 네. 좀 나와 있는데 몇 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이제 북한 내 구금 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 뭐 교화소나 뭐 직결소나 노동 단련대라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고문, 성폭력, 그리고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뭐 체포나 처형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최악의 인권 유린 장소로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서는 네. 관리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네. 받게 되는 고문이나 처벌, 처형 이런 점도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내에서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나 신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 내 이런 감시와 통제가 대단히 강화돼서 인권 침해를 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을 납치한 범죄에 대한 문제도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다 담아냈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으로서 어느 게 하나 틀린 말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내용은 기존의 결의안에서도 계속해서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네.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 결의안, 이거 말고 또 좀 더 다른 부분이 있나요?
네,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비상방역 체계가 지난 1월 말부터 10개월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이 이번 결의안에 좀 담겼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거야.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가 국제인권법이나 국제법에 맞아야 하고, 또, 방역조치를 할 때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평양은 괜찮고, 지방은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국경지역이라고 또, 뭐, 방역을 또 너무 강하게 해서 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생활의 불편을 겪고.
네. 그래서 평등하게, 동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해서 예방과 개선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국제 기준에 맞는가 하는 거죠. 근데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현재 방역 조치를 워낙 세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돈 네. 없는 사람들이 또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도주의 활동을 나라에서 못하면 그 국제기구에서도 좀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다 이 문을 닫아 걸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를 하는 내용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뭐 통행금지령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민들이 이동이 제한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북한 사람들의 경우 먹을 거라든지 뭐 또 월동 준비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동의 제한이라든지 활동의 제한이 되게 되면 사실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걱정들이 정말 많고 특히 또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의 경우에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실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생계가 곤란하고 뭐 굶어 죽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북중 국경 지역 일대 마을에서 북한 주민들 고통이 굉장히 큰데 지금 국경 지역은 봉쇄령이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국경 지역 지대에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사람이 접근하면 총격을 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살된 사람도 네. 있습니다. 서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민이 표류했다가 사살당하고 그렇죠. 시신까지 불태우는.
네.
그리고 이제 북중 국경 지역은 지난 10월 1일부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야간 통행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마당, 시장 이것도 봉쇄가 되면서 운영 시간이 한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이제 2시간 동안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 유통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원래 장사해야 식량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보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생계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고 뭐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지만 이게 어려운 사람한테는 굉장한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벌이로 살았던 사람들은 네. 굶주릴 수밖에 없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가족이 그 시가 봉쇄됐을 때 굶어 죽는 사례까지 발생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당국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주민들 생계 대책 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서 지금 격리시설에 사람들이 수용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사망자가 꽤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안에 코로나 방역 문제를 실을 만큼 북한 당국의 대응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하면서 각 나라들이 입장을 밝히는데 영국 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결의안이 북한 당국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는 국제사의 오랜 요구를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럽연합에서 주도를 했는데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이제 독일 대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간 북한 인권 상황에 어떤 개선도 없었고
네.
북한이 유엔 인권 기구들과의 협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대표도 발언을 했어요. 김성 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늘 하던 말이죠.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정치적 모략이다.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전복시키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는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처럼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리아, 중국, 뭐 벨라루스 이런 일부 국가들에서 개별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표결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이 투표해서 한 게 아니라 합의해서 그냥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을 하고 굳이 투표를 안 해도 그냥 합의를 한 거죠.
표결을 안 한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게 2016년부터 이번까지 5년 연속인데 그만큼 유엔 그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2005년부터 매년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당국이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인권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북한과 합작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보았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80년대에는 그 조총연계 기업인들이 투자를 해서 정말 거의 다 손해를 많이 봤고. 또 뭐 2000년대 들어와서도 중국 기업들 투자하다가 그냥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사례로 북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고려링크 있잖아요.
네.
핸드폰 이동 통신하는 이집트 오라스콤이 이제 북한 최신선과 합작을 해서 2008년부터 이 고려링크를 설립을 했는데 오라스콤이 그동안 북한에서 그 벌어들인 수입이 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이 반대를 해서 지금 이거를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을요?
그래, 사실상 돈을 뜯긴 셈인데
네.
이 6억 달러가 지금 북한에 묶여 있습니다.
이 돈 벌어서 가져가려고 그 북한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 당국은 오라스콤이 번 돈을 왜 못 가져가게 하는 건가요?
일단 이 내용을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의 이 투자를 주도했던 오라스콤의 사위리스라는 회장이 지난달 5일에 그 이집트 주재 한국 대사를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 뭐 그대로 좀 인용을 하자면 오라스콤의 대북 이동 통신 사업 투자로 6억 달러 안팎의 수익금이 생겼는데 북한 당국의 반대 등으로 해외 반출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오라스콤 측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대북 제재 때문에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6억 달러를 주고 싶은데 이거 못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낸 수익권을 못 가지고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 않나요?
진짜 오래됐는데요.
네.
오라스콤이 2015년 7월에 공개했던 회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 회계 보고서인데 오라스콤의 북한 투자법인 고려링크의 그 현금 보유 규모가 2014년 말에 5억 8,5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니까 거의 6억 달러가 거의 이때 다
네.
나온 거죠.
그렇죠.
그때 주면 되는데 당시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오라스콤이 이 5억 달러가 넘는 현금의 본국 송금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하고 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5년,
6년 네. 됐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북한 협조를 안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교 상황이나 북한의 이런 대북 제재 상황을 좀 아는 사람들은 대북 제재는 핑계고 북한이 이 돈을 수년 전 여러 경로를 통해 송금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외화 확보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좀 지급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야, 너무 강도 아닌가요, 이거는? 오라스콤이 고려링크를 설립하면서 투자 금액으로 들어간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지국도 깔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네. 그 기반 시설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오라스콤이 4년 동안 4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링크를 만들 때 합작을 했는데 오라스콤이 네. 지분이 75%, 북한 최신성이 25%입니다.
네.
그럼 북한은 이 4억 달러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오라스콤에 2008년부터 4년간 독점권을 줬어요. 이동통신 봉사를 제공할 권리. 그리고 25년간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라스콤이 투자를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이 3G 통신망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 당국이 투자는 받고 이익금은 수익은 못 가져가게 해서 결국 돈을 지금 떼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오라스콤은 그동안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로 돈을 버는 기업으로 좀 유명한 기업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잘했고 그래서 투자의 귀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라스콤이 투자한 데를 보면 뭐 시리아나 이라크, 짐바브웨 막 내전 일어나고 이런 데잖아요.
네.
이렇게 그 정치가 불안정하고 뭐 통신 기반 시설이 열악한 국가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빠르게 키운 뒤에 또 경쟁자가 나오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크게 번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큰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그동안 잘했어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안 통한 거죠.
북한에서만큼은 네.
뛰는 오라스콤이에 나는
북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전 일어나고 이런 네. 나라보다 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인 거죠. 밖에서
그렇죠.
봤을 때는
상식이 안 통하는 네. 나라인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돈을 안 줬어라고 좋아할 만한 입장일까? 이게 진짜 과연 북한의 좋은 일일까요?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요. 일단 자본이나 기술이 이제 북한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자력갱생, 뭐 정면 돌파하고 있지만 정세가 좋아지면 이제 또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중국도 그렇고요. 근데 경제 협력을 해야 할 때 다른 나라가 과연 오라스콤의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떠올릴 것 같습니다.
네.
오라스콤의 경우는 현재 북한에 진출한 그 최대 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려링크에 아까 4억 달러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 자랑하지만 완공을 못했던
네.
류경 호텔 건설도 한 2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벌써 6억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네.
오라스컴의 그 사이리스 회장은 2009년에 북한에 그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훈장도 받았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런 오라스콤마저 북한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네.
앞으로 과연 뭐 중국 기업이나 다른 나라에서 북한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다. 투자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주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개인 간 거래에서도
네.
신뢰를 잃으면 그걸로 거래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북한 당국이 정말 눈앞에 이익을 챙기려다가 더 큰 거를 잃을 수 있다는 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주현미와 국가스탠이 함께 부릅니다. 쓸쓸한 계절.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푸른 산. 한국에 정착한 정수련 동무의 생활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홈스테이 가는 날이다. 홈스테이라면 생소한 말 같지만 영어로 홈은 집, 스테이는 머물다 하니까 집에 머문다라는 말이다. 하나원에서는 탈북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1박 2일간 남조선 가정생활을 체험하는 과목이 있다. 그 수업이 바로 홈스테이. 남조선에서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가 보다. 남조선에 도착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바깥 세상을 나가보지 못한 탈북자들은 오랜만에 나들이에 모두가 기분이 붕붕 떠 있었다.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태운 대형 버스 3대가 출발해 대구로 향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지도에서 대충 보면 평양에서 청진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된다. 버스로는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운전사 아저씨가 틀어놓은 노래가 참 좋다. 홍시라는 노래인데 얼마나 기맛 좋은지 모두들 흥이 났다. 흥겨운 노래를 들으며 커튼 사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언뜻언뜻 지나가는 남조선의 거리와 마을들이 생소했다. 맥주집이며 노래방 등 갖가지 간판들이 많기도 했다. 혼잡한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들어선 버스는 그 육중한 체구에도 손살같이 내달렸다. 어느덧 버스가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들어섰다. 언덕받이로 오르던 버스가 천천히 내리막을 견주고 있는데 눈앞에 넓디 넓은 푸른 숲이 안겨왔다. 우와! 순간 감탄의 소리가 절로 터져나왔다. 웅장하게 푸른 머리를 인 훤칠한 나무들이 산기슭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쫙 덮여 있었다. 땅을 보호하듯 초롱송같이 뒤덮인 푸른 나무들이 그렇게 멋지고 황홀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황황히 시선을 돌려 이 산 저 산을 둘러봤다. 저 먼 곳에 희미한 산봉우리까지도 유심히 살펴봤다. 그야말로 푸르른 대라곤이었다. 심지어 버스 창밖으로 손을 뻗어도 푸른 잎새들이 금방 손에 잡힐 듯 촘촘히 행렬져 있었다. 이렇게 거대한 남조선의 푸른 숲을 보면서 내 고향의 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 벗기우고 벗겨져 애어린 나무 한 점 보기 힘든 조선의 민둥산들. 여기저기 뚜져놓은 떼기밭 때문에 더덕더덕 기운 거지옷 같은 가엾은 산들. 문득 나무에 관한 조선 노래가 생각났다. 이 땅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나무야 아느냐, 정녕 아느냐. 말없이 말없이 품어준 땅이 고마워 대지에 내렸네, 뿌리를 내렸네. 들으면 가슴 뭉클해지는 노래다. 신금을 울리는 만큼 그것이 현실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북한 산림의 현실은 나무가 뿌리 내리기 어려워 황폐해졌다는 것이다. 무거워지는 마음을 털어버리고 달리는 버스 차창에 기대어 남조선의 푸르른 산가들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문득 남조선의 뿌리를 내린 저 행복한 나무들처럼 우리 앞날도 창창할 거라는 용기가 생겼다. 남조선 사회 정착이라는 근심과 걱정 속에 나를 보내던 내 마음을 저 푸른 나무들이 한껏 시원하게 열어주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슴 한가득 부풀어 올랐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대만이 우표 체온계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게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 또 코로나 시대를 위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 네.
오늘은 일본에서 개발된 기술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사실 일본 하면 손님을 대할 때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이런 봉사 정신이 투철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아, 엄청 친절하잖아요.
가보셨어요?
네, 일본 여행 가봤죠. 네. 네.
진짜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잖아요.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마움마저 느낄 정도인데
네네.
이 진심으로 손님을 접대한다는 일본 말로는 오모테나시라는 이런 단어 이게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할 때 이걸 막 사용했대요. 일본이 친절한 나라니까 올림픽 할 때 많이 오십시오 이랬던 건데 어쨌든 일본의 전통 여관인 료칸이라든가 아니면 요리집 카이세키 이런 데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서비스는 이제 손님에게 정말 가까이 딱 붙어가지고요.
네.
하나하나 다 챙겨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 봉사 방식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제 감염병의 우려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에는 거리를 두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높아지면서 이 밀착 접대 문화, 봉사 문화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든 봉사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요즘 비접촉 기술,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게 만들면서 그러나 서비스와 봉사는 또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역시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결제 수단을 카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접촉하지 않고 결제하는 이런 수단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한국에서는 비대면 네. 결제가 이제 유행이 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이 기술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일본이 좀 특이한데요. 일본은
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약간 어색한? 일본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잖아요. 전자메일을
네, 네.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본은 안 됩니다. 전자메일로 결제하지 않아요. 관공서는 일일이 다 팩스를 넣어야 됩니다.
아, 종이를
네.
보내야 되는 거군요.
아니면 우편으로 직접 서류를 보내거나 아니면 팩스로 보내야 결제를 할 수 있어요. 아,
종이 서류에다가 다
그렇죠.
결제를요?
전자결제를 하지 않는 또 전자메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이런
네.
약간 전 세계 추세와는 조금 다른 속도가 조금 늦은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기술하면 굉장히
네.
그
그렇죠.
일본인 줄 알았는데 모든
그런,
기술에 다 앞서 있을 줄
그렇죠,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죠.
이상하게
또.
결제는 여전히 현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현금 결제 비율이 대단히 최근까지 높았는데 특히 역사가 오래된 가게일수록 거의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곳도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막
네.
100년 된 가게들 이런 맞아요, 거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통을 좀 중시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현금을 만지는 게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네.
일본 정부는 현금 없는 결제를 이제 최근에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돌려주겠다. 막 이런 혜택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면.
그렇죠. 직접
네.
사람들이 손과 손을 현금을 통해서 이렇게 맞닿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비접촉 결제를 최근에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많이 일반화돼 버렸잖아요.
요즘은 카드로도 계산하지 않고 휴대전화기에
그렇죠.
들어있는 카드로
맞아요,
그냥
맞아요.
대기만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또 카드도 거의 안 쓰는 시대인데
네.
어쨌든 일본에서는 최근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결제,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결제라고 그러죠. 이제 이건 조금 더 쉬운 결제인데
네.
이런 것들이 종업원과 손님의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야, 이 코로나19를 맞아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는 급격한
그렇죠.
변화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었으면 예전처럼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쓰면서 굉장히 이거 너무 좀 편리하고 좋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다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19 기술 가운데 상당히 많은 기술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뭔가를 할 수 있어?
네.
편리함도 동시에 주는 기술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도 지금 사실 이 결제 기술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네. 신용카드라든가 네네.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그래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이것이 들고 있지만 이것이 코로나 때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결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문화는 앞으로 계속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편리한 걸 사용을 해봤으니까 자꾸 그런 걸 쫓아가겠죠. 네.
그래서 일본은 현재 결제뿐만 아니라 출입문. 그러니까 네. 사람이 손대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이런 출입문 기술이라든가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엘리베이터 기술이에요. 엘리베이터 사람이 직접 버튼을 누르고 열고 들어가고 몇 층에 내릴 건지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최근 엘리베이터 중에는 접촉하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원하는 층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엘리베이터가 지금 개발돼서
원하는 층을 누르지 않아도요?
네,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병원이라든가 공장 같은 이런 전문 분야에서도 초정밀한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비접촉 기술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사라져도 이 기술과 이런 비접촉 방식만큼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릴 기술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기술은 엘리베이터를 손대지 않고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원래 내가 눌러야 가는 층을 눌러야
그쵸.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깜빡 다른 생각하다가 안 누르고 있으면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안 가고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안 가죠.
근데 어떻게 얘는 움직이는 건가요?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하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꽉 들어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염병에 취약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일본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에서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느냐? 2020년 4월에 일본의 대표적 엘리베이터 기업 후지테크에서 네. 손 안 대고 엘리베이터 타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에다 이렇게 가까이 대기만 해도
휴대전화를
가까운 곳에 아니 손을 이렇게 대고
손만요?
대신 누르진 않아요. 접촉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 뭐 3cm, 5cm, 10cm 정도만 돼도 띠타고 감지가 되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대신 이제 버튼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런 버튼이 네. 큰데 그런 버튼이 큰 버튼 앞에 이렇게 슬쩍 손을 가까이만 대도 움직입니다. 이제 이런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댈 필요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된 걸 자기가 만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몇 층으로 간다라는 것도 5층이면 그렇죠. 5층 앞에다가
그렇죠. 5 앞에 버튼만 5 앞에 대면 살짝 손만 살짝 가져다 주면 5층으로 띠잇 인식을 하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근데 기술이에요. 네. 이렇게 센서.
센서라고 하죠. 이렇게 네. 감지.
감지 기술인데. 근데 그렇죠. 사실 네. 그 5라는 숫자만 딱 그거를 감지하기가 네.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그러니까 일본의 센서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역시.
그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손이 물론 5자도 있고 6자도 있고 붙어있는
네.
숫자
손이 얼마나 손이 크고.
이렇게 벌써 갔을 텐데 이 센서가 얼마나 민감하냐. 어느 숫자에 더 많이 손이 와 있느냐를 감지해내는
그걸
거죠.
감지하는군요.
그래서 오차율이 대단히 적어요. 그래서
오차율이 생길 수도 있겠어. 나는
생길 수도 있는데.
나는 5층을 누르고 싶었는데.
6층으로 쓱 가면 6층으로 가겠죠. 근데 어쨌든 세계적인 네.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다 줄일 수 있으면서 아주 편리한 손 안 대고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기술을 지금 만들었고요. 이미 일본 곳곳에서 이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지테크에서 개발한 이 엘리베이터 이 기술은 단순히 대지 않고 움직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이온 발생 장치를 또 엘리베이터 안에 다 만들었고요. 곰팡이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네.
당연히 모든 바이러스도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버튼 자체도 항균 소재 버튼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다 세균이 그 안에 그 버튼에 닿으면 자동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버튼 자체는 이미 깨끗해지는 거죠.
네네.
이런 기술을 철저하게 다 적용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좀 편안하게 탈 수 있게 있네요. 저희도 네. 누를 때 항상 저는 이렇게 네. 어떻게 누르세요? 저는 손가락 마디 있잖아요. 뒷마디.
뒷마디로 이렇게?
뒷마디로 꾹 누르거든요.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되긴 되지만 보통 우리가 손은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찝찝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기술로 그렇구나. 이렇게 대체를 하는군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기술 덕분에 어쨌든 일본 주민들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네. 이제 탈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다음 소개할 기술은 대표적인 대면 접촉 서비스인 의료, 그다음에 간병 이제 이 분야에서 등장한 비접촉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료인들이 체온제일 때부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체온될 때도 접촉을 해야 되고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심박수 이런 거 잴 때에도 뭘 이렇게 대고 심장이 얼마나 잘 뛰는지 막 이런 거 재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이탈 비츠라고 하는 사람의 다양한 그 현재 생화학 상태, 뭐 심장 박동 수라든가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손을 대지 않고 잴 수 있는 기구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뭐 원리는 뭐 단순한데요. 침대 바닥에 이 기구를 깔고 또는 방 바닥에 이 기구를 깔고 있으면 이 기구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 퓨처잉크라고 하는 곳 또 엔드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두 곳에서 2019년에 개발한 제품인데요. 환자의 심박수 그다음에 호흡수까지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잠을 얼마나 푹 잤느냐 아니면 잠을 좀 설쳤느냐 이런 것까지도 숫자로 다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단순히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병원 또 노인 요양원 같은 거 있잖아요. 노인들은 이게 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에서 다 기록된 정보는 컴퓨터로 그냥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서 가족이나 또는 의사들은 이 환자의 심장 활동이라든가 호흡수라든가 신경계에 문제는 없는지 잠은 잘 잤는지를 모두 다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간호사나 간병인, 의사, 환자, 가족 모두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오히려 환자는 문제가 없는데 의사 때문에 감염되거나 반대일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네. 예전에 우리 병원 가면 늘 자 가까이 와보세요. 이렇게 청진기 꽂고
그렇죠.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그렇죠.
이러면서
예,
청진기를 몸에다 이렇게 대고 어쨌든 다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렇죠.
다 의사가 환자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특히
거네요.
특히 병원이 왜 예전에 이 감염병이 유행하면요. 병원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꼽힙니다. 신기하죠? 병원이 병을 치료하는 곳인데 감염병에서만큼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에는 너무 밀착돼 있고 또 감염병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에 한번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을 아예 폐쇄해버리는 일도 발생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비접촉 간병, 비접촉, 그다음에 환자 어떤 상태를 체크하는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런 위험을 대폭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이나 뭐 제품이 감염병이 확산되는 이 시기에 새롭게 주목받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기술들이 사실 전혀 새로운 것들은 아니랍니다.
네. 네.
이미 사실 있는 기술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염병 시대가 되면서 더 주목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등 같은 거. 이거 이미 사실 손을 대지 않고 그 조작판에 슬쩍 스치기만 해도 전등이라든가 에어컨 작동할 수 있었거든요. 조명을 끌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불 끌려고 야 일어나서 거기 가서 불 좀 끄고 와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리모컨으로 끄거나 아니면 침대 옆에 있는 조그마한 패널에 그냥 쓱 손만 스쳐도 꺼지거든요.
네.
그런 기술은 이미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접 누르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지금은 이제 의료 간호 현장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공공시설, 식당 그래서 사람이 손이 닿지 않아야 이렇게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지금 다 그 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도 여러 가지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도 이런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은 계속 나올
하겠죠.
것 같죠?
아니,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는다, 만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위생사회로 갈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편한 거잖아요. 편한 거. 그래서 안면인식 출입문 같은 거. 문 열면 좀 번거롭잖아요.
네.
막 돌리고 뭘 잡고 이런 거. 그거 하지 않아도 그냥 싹 서 있으면 슬쩍 열리거나 아니면 그냥 서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가오면 문이 자동으로 누가 오는지 알고 문을
네.
열어줍니다. 이런 기술들은 너무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양변기, 변기도 마찬가지예요. 손 안 대고 그냥 사람이 떠나면 자동으로 그냥 물이 샥 내려가는 거죠.
그거 원래 있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에이.
기술. 이런 양변기 기술. 그다음에 수도꼭지. 손 안 대고도 그냥 물이 저절로 나왔다가 그쳤다가 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거 앞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들이죠. 생활의 편리함을 주기도 하니까요.
네. 네. 자, 오늘은 일본의 비접촉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스승과 제자 한국 대학생이 세계의 튼튼한 다리들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그 한국인은 아시아의 힘과 에너지로 뛰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의 열기를 뚫고 거리의 딱딱한 돌 위를 지나 뛰었습니다. 그가 이제 경주로의 마지막 직선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승자 손이 막 결승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1936년 8월 9일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 선수가 1등으로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이를 중계했던 장내 방송원이 한 말입니다. 이 올림픽에서 1위를 한 손기정 선수. 하지만 그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마라톤 종목은 올림픽의 꽃으로 불립니다. 여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본인에게도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1등을 한 손기정 선수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결승전 통과 후 손기정은 만세도 하지 않았고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발이 아파 운동화를 벗고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탈의실로 퇴장했습니다. 시상대에서도 손기정은 우울해 보였습니다. 2등을 한 영국 선수 하퍼가 기뻐하며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는데요. 잠시 뒤 메달을 딴 선수의 이름이 불리며 국가가 나오자 손기정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 국가 기마가요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손기정은 선물로 받은 월계수나무로 선수복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비록 일본 국적으로 나가서 딴 올림픽 금메달이었지만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소식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희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기정의 사진이 나온 이후 그가 월계수나무로 일장기를 가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후 손기정은 경기 출전이 모두 금지됐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게 됩니다. 이런 손기정의 뒤에는 그가 바라만 보고 있어도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존경하는 스승 김교신 선생이 있었습니다. 손기정은 양정보통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김교신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김교신 선생은 손기정이 올림픽에 나갈 때 큰 힘을 줍니다. 일본에서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손기정은 스승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대회에 오셔서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김교신 선생은 손기정의 요청을 받고 이날 선발전에서 자동차로 앞서 달리며 응원했다고 합니다.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조선을 생각하라고 응원했고 손기정은 선생님의 응원의 힘을 얻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기정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 불굴의 의지와 민족 정신을 배웠습니다. 가슴에 새긴 일장기가 부끄러워 금메달을 따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던 이유이겠죠. 김교신 선생은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의 동화 정책에 반대해 선생직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후 불온서적을 발행한다는 이유로 1년간이나 감금되었고 흥남비료 공장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하다 1945년 해방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죠. 훌륭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이수영의 노래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의 I believe 전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